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보건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오피오이드가 무엇인지, 전 세계적 사용 현황과 미국에서의 처방약 유행까지 그 복잡하고도 중요한 배경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피오이드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해볼까요? 오피오이드는 알칼로이드 계열의 화합물로 구성된 약물군입니다. 이 중 일부는 아편 양귀비, 즉 오피움 퍼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몰핀과 코데인 같은 오피에이트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합성 또는 합성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작용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 오피오이드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죠. 대표적인 오피오이드 약물에는 몰핀을 비롯해 헤로인, 메타돈, 부프레놀핀, 옥시코돈, 페치딘, 그리고 최근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펜타닐과 그 유사체들이 포함됩니다. 이 약물들은 강력한 진통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높은 중독성과 생명의 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부작용을 지니고 있어서 그 사용과 관리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피오이드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불법 오피오이드 사용은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흔한 불법 약물 사용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마약류뿐 아니라 의료적 승인을 받지 않은 오피오이드의 남용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지난 1년간 불법 오피오이드 사용률이 인구의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일본과 스웨덴은 0.1%, 호주와 뉴질랜드는 0.5%, 영국과 미국은 약 0.9% 수준인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가 2010년도에 약 2만 1,000명에서 2021년에는 무려 8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약물 문제를 넘어서 불법 펜타닐의 급속한 확산, 처방약의 오남용, 그리고 정책 부재와 상업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오피오이드가 위험한 이유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강력한 의존성을 유발하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는 6주에서 8주간의 규칙적인 사용만으로도 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수년간의 간헐적 사용 이후에도 중독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의존이 생기게 되면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그 결과 삶의 기능이 저하,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가족도 붕괴되고 사회적 고립, 그리고 사망의 위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사용자는 코로나의 중증 감염에도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B형 간염, C형 간염, 또는 HIV 감염의 주요 전파 경로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헤로인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용자들은 불법 펜타닐이나 메타돈 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입수한 거지만 그런 오피오이드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약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알코올이나 벤조디아지펜 같은 다른 물질로 그들의 금단 증상을 완화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헤로인과 처방약의 사용률을 넘어서는 그 불법 제조된 펜타닐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오피오이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오피오이드의 유행의 현상, 특히나 이제 처방약 중심의 중독 확산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겠는데요. 1990년대 중반까지 이 오피오이드는 급성 통증이나 말기 암성 통증 치료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만성 통증에 대한 표준 치료는 약물 중심이 아닌 행동 중심의 다학제 프로그램이었고 환자의 기능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들이 이러한 다학제 치료의 비용 보장을 줄이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오피오이드를 만성 통증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이 주장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확산되었고, 무엇보다도 의존성과 중독의 위험성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상업적 이해관계와 제약회사의 마케팅 전략이 결합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오피오이드 처방이 마치 전문성과 배려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였고요. 당시 미국 병원 인증기관인 조인트 커미션은 통증은 제5의 활력징후라는 개념을 내세웠고, 의료진은 모든 환자에게 통증을 0에서 10점 척도로 평가하고, 3점 이상이면 반드시 개입하라는 기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오피오이드에 노출되지 않았을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체계 내부에서 처음 오피오이드에 접근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중독과 과다복용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2010년 이후에는 오피오이드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오피오이드가 만성 비암성 통증의 장기 치료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장기 복용자들에게 오피오이드를 중단하거나 감량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 미국 CDC의 오피오이드 처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 확산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하던 환자들이 갑자기 약을 끊게 되면서 삶의 질의 저하, 통증이 악화, 그리고 자살 및 사망률 증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미국 의료계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오피오이드에 노출되지 않은 만성 통증 환자에게는 가능하면 처방을 시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둘째는 이미 오랜 기간 복용해온 환자들은 개별화된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셋째, 오피오이드 사용장애 진단이 명확한 환자에게는 부프레놀핀 같은 약물로 전환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의존이 있는 경우에도 부분 작용제를 사용한 대체요법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환자에게는 기존의 오피오이드를 유지하되 매우 신중하고 구조화된 관리하에 치료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현재 미국에서는 처방약 관련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사망자 수가 연 14,000에서 17,000명 선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고,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오피오이드에 대한 과도한 공포인데요. 모든 오피오이드가 나쁜 것은 아니고, 수술 후에 급성 통증이나 말기 암성 통증 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오피오이드는 필수적인 진통제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오피오이드 중독의 개요와 세계적인 역학, 그리고 미국에서 벌어진 처방약 유행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오피오이드의 작용 기전과 중독의 뇌과학적 메커니즘, 그리고 치료적 접근과 회복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